귀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누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해서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서 10장 11절 상반절에 말씀하셨고요.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같은 10장 19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는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약속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행한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했지만은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겸손한 고백을 듣습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은 은혜를 알고 가져올 은혜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의 완전한 구원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한 경계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삶을 증거하고 그러한 삶은 주님의 재림에 완성될 것을 증거하심으로써 하늘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당부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혹시나 은혜를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미래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가져오실 완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해야 할까를 다시금 점검하고 각오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앙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분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기준이 뚜렷하고 모습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낱말이고, 사람에게는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감히 이 말을 사람에게도 쓰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명령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인 죄악의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사주셨고, 이런 입장에서 뒤에 가서 다루게 되겠지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경계를 주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알지 못할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을 알기 전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옛사람은 이미 물속에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죽어버린 과거의 삶이 여전하다면 그것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할 때에 세상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과 같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가진 목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야지? 특별히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이런 각오들을 많이 보는데 나는 누구처럼 되어야겠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그 과거의 가치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알지 못해서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그런 유치한 가치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이 첫째이고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의 다른 성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성별의 목표를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같은 당부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이죠. 좀 더 구체적인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사랑을 입은 자라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가장 구체적인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또 고린도 교우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권면을 바울사도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사도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16절에 그랬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성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20장 7절에 가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습관적으로나 또는 의무적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첫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적어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경건을 연습하면서 애쓰고 기도하며 성경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 주님은 그렇게 노력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치 귀엽게 새근거리는 갓난아이를 보는 엄마처럼 희생의 대가로 거듭난 한 인생의 구별된 삶을 위하여 세상에서 분투하는 주님의 백성을 보시는 주님의 사랑은 지극할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비록 이 땅에서 성결이 완성해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의 바울사도의 목표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별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모든 행동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떤 부분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밤낮을 다 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살피시는 주님이시고, 그 행동들이 어떤 연유로 오는가까지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팎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까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섬길 것입니다. 특히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자신의 가는 길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세상의 나그네는 역시 사람들을 의식하지만은 천국을 가는 나그네는 늘 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나갈 인생을 바로 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유치함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조차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렇게 곧잘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의 것들에 유혹될 때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바로 가지는 첫째의 모습이고, 또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영원한 변화의 영광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의 원인이 첫 조상,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저주의 사슬이 끊긴 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저주에서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가치인 금이나 은 같은 또는 돈 같은 유한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아담 이후에 이 죄악의 땅, 가시와 은공키가 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옛적에 물로 한번 멸망을 받은 이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되었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는 날 수 없고 또 영원히 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은 욕망과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들만 이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좋은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어둠의 마지막 시대에 많은 부분에서 속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속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의 기복에 결국 기준을 두게 되면 속고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말에 속죠. 말이 그럴싸한 웅변가처럼 말을 잘하면 저기는 뭐가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 그 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속습니다. 겉모습이 참으로 거룩해 보이고 그럴싸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면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어서 사람에게 끌려가는 결국 사람에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환경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왜 환경이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환경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런 환경 속에 서도 속아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에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좋지 않은 운명을 타고 나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운명에 맞춰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궁합을 보고 또 나를 보고 달을 보는 이름을 장명가에게 가서 짓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니까 결국 운명에 아직도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은 이미 물속에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으로 산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런 운명에 속는 어리석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속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행해지는 일들이 돈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은 그 돈이 사라질 때 결국 우리의 기대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어리석음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미명에 속습니다. 사랑 참 듣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사랑은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모습이 그 아들을 세상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속습니다. 아, 우리 관계가 좋은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도 관계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거짓된 약속에 속습니다. 이런 일은 믿음의 사실 속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거짓된 약속에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적에 속습니다. 여기 기적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기적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적은 다른 종교나 다른 사회 속에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적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버려야만 합니다. 그럴싸한 거짓된 것들에 속고 또 속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모두가 가짜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진리라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의 약속조차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닌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끼워 맞춘 것들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의 사실을 논증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3절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가 아니면 모두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구원에 관한한 땅에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지혜로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저주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물투성인 세상, 뒤집어 놓고 봐도 바르지 못하고 돌려놓고 봐도 온전할 수 없는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가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그 거룩한 피의 가치로 우리를 절망의 유전, 저주의 유전, 슬픔의 유전에서 끌어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고백을 자주 인용을 하곤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사도는 이런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천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 값을 치르고 산 생명들이 되었다면 삶의 이유도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수시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의 말씀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겠는데, 주님께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런 소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에 살고 또 은혜를 받으며 살고 은혜를 인하여 살지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은혜는 아직 미래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이죠. 매 순간 다음 순간을 지키시는 은혜로 또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함으로 소망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재림의 날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화도 은혜도 완성될 그 영화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기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망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격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요 이 약속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자세의 삶도 같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구별된 삶과 경외하는 삶을 당부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이 맨 앞에 위치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는 모습과 일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나그네는 그 걸음이 민첩하기 위해서 허리를 단단히 잡아묶고 단순한 차림으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데 바울은 그 허리띠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라고 그리스도인들의 허리띠를 매야 될 단장의 도구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죠. 이런 것들로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는 그런 천국행 나그네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면서 가져올 은혜를 기다리는 두 번째 자세는 근신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예견하는 베드로 전서에서 세 번씩이나 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말은 본래 술 취하지 않다, 분별 있다, 지켜보다, 자제력이 있다 등등의 의미를 가진 말씀인데요.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이나 또는 어느 것이 진리고 거짓인지 분별하는 자세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지켜보는 자세 그런 입장에서 나 자신을 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분리하는 자제력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근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온전한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다시 오심의 때를 기대하는 것으로 또 다른 소망을 삼는 천국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인들은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어떤 것도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불신의 사람들의 눈에 소망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을 증거하는 삶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세상에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다시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가져오실 은혜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